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저희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인한 참된 회복이 또한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 하면요, 여호수아를 위시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그곳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단을 건너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요단이라는 것은 강입니다. 물론 아주 깊지는 않지만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 때는 걸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가 어느 정도 내릴 때 우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곳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곳입니다. 뗏목이라든지 작은 배를 이용해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나안 땅,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자들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합니다. 예전 옛날 성경은 그 뒤를 쫓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쫓아야 됩니다. 우리의 쫓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이 표대 바로 사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표대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우리 또한 우리가 다다라야 할 표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그 뒤를 따르라고 했는데 무슨 뒤입니까? 그가 뭡니까?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 언약궤 뒤를 쫓으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뭐일까요? God's covenant라 그러죠. covenant. 하나님의 언약 아 ark죠.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 예. 이 ark of the covenant가 언약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presen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끄셨어요. 인도하셨어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은 그 밑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인도하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이제 천국으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쫓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요단은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하나의 그 obstacle 어떤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 어떤 obstacle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follow 하라는 거예요. To overcome the obstacle you must follow him alone. All you have to do is to follow God. To follow the ark of the covenant.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떠한 뭐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산상수훈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Citizen of Kingdom of God. 산상수훈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매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건 하나님 자신이 이끌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민수기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 그 백성들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모세시대 때 그때 그 당시에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겠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까? 그럼 따르셔야 돼요. 그 뒤를 따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이제 자기들의 있는 곳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난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는 순종해야 되죠. 자기가 있는 곳을 과감히 떠나서 그분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아 난 이곳에 있으면 좋겠다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건너는 거 무서워. 그래서 나는 떠나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면 떠나야 된다는 거죠. 떠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떠나는 대상, 떠나서 무엇을 쫓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크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프로블럼, 업스티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How can you overcome the obstacle, the problem you may have?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쫓기만 하면 돼요. You just follow God. 하나님을 쫓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계산적, 다 계산합니다. 저도 계산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지금 쫓아도 되는 건가? 이 방식이 맞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을 때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는 바벨론한테 항복하면, 잘못하면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한테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바벨론한테 서렌더하면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자기들의 이성적 판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정 그분만을 바라보고 쫓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쫓으시는,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있을까요? When you follow God, can you follow God in your own way?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방법대로 주님을 쫓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우리의 방법대로 쫓았으면 좋겠죠. 근데 자기의 방법대로 쫓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냐, 따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그 뒤를, 언약궤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방법대로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 그러나가 벌써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규정입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 2000규빗은 한 900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약 900m. 그러니까 꽤 먼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1000m 장거리 달리기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1000m 꽤 먼 거예요. 저는 단거리는 참 잘 달렸어요. 단거리 100m는 중3 때 13초 2였으니까 꽤 잘 달린 거예요. 근데 장거리는 정말 못했어요. 장거리는 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1000m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마 뒤쪽에서 놀았어요, 저는. 단거리는 앞에서 늘 앞이었는데 장거리 달리기는 늘 뒤였어요. 근데 한 900m가 한 거의 한 이 2000큐비트가 900m가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거의 1000m로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꽤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큐빗, 2000큐비트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참 그때 구약 시대 때는 또 연약계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웃사입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라고 했는데 술에다가 싣고 가다가 소가 막 움직이니까 갑자기 탁 언약궤다 궤에다 하나님의 궤에다 만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 벳세메스라는 곳에서도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다가 죽습니다.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멀리서 보면 행할 길을 안다는 것은 언약궤가 900m쯤 됐으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멀리서도 보인다는 건 지금 언약궤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왼쪽으로 가고 있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이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몇 명인가요? 몇백 명인가? 몇천 명인가? 아니죠.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어요. 남자만 계수할 때 60만이 좀 넘습니다. 60만이 조금 넘는데 거기 아내 생각해보세요. 자녀들 생각해보세요.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해보세요. 몇백만이 될까요? 꽤 많은 숫자 인원들이 지금 여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0m가 약간 좀 넓으면 그 수많은 수백만들이 거기서 보고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언약궤 왼쪽으로 가고 있구나. 스트레이트로 곧장 가고 있구나. 오른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이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사실 이 길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길을 자기들이 이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자기들이 가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있어서도 거기 어떤 규정과 규례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900m 정도 2000 규빗이라고 그랬죠. 2000 규빗 떨어져야 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어떤 규칙 룰이라는 거예요.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언약궤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쫓을 때도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쫓으면 안 돼요. 마이 스타일로 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서를 씁니다. 예배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전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벌이 지적을 해요. 어떻게 살아라. 그 문제가 발생돼서 어떻게 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니다.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청년이 어떻게 그 자기 자신을 깨끗케 하리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뭐 NSV 영어 성경에는 keeping it, keeping이라는 단어 씁니다. 지킨다. ESV는 guarding한다. 주의한다. 근데 NIV 성경에 뭐냐면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의역을 하고 있어요. 애나비 이제 의역하는 성경인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어떤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기 자신의 어떤 방법이나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을 때는 나의 방법을 다 포기하셔야 돼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오피니언, 나의 어떤 편견, 나의 생각,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give up 해야 돼요. You have to give up your own bias, experience and knowledge in order to follow God. 하나님을 follow하기 위해서. 내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도 내 방법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쉬울까요? 저는요 제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디나잉한다는 거 자기 자신을 디나잉한다는 거 아니 나도 개인적으로 자기의 저의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디나이한다.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죠.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내 방식과 생각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렵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데 어떤 분들은 성화를 자기 식대로 그냥 막 살아가면서 성화를 잘못 이해해서 내 방식대로 실컷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내가 뭐 그냥 회개하고 죽지. 그래서 유행한 말이 뭐냐 하면 9988234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자. 9988234. 99세까지 우리 성도님들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팔팔하게 사시는 건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사시는 건 근데 2, 3일 아프다가 그냥 죽어버리겠대요. 이 사자가 죽을 사자입니다. 내가 시컷 이 세상에서 인조이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뭐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뭐 회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유행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크리스천들이라면서 나도 뭐 99세까지 시컷 내 살다가 그때 뭐 좀 그 2, 3일 동안 아플 때 좀 그때 좀 회개하고 그다음에 뭐 죽으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 완전히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화의 삶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중생한 이후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세요. 그분을 따르라고.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한테 어플라이 시켜요.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중생시키시고 그 중생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지만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화도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순종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consecrate. 이게 뭐냐면 홀리네스로 이 성결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결을 어떤 성결이냐면 옷을 빤다든지 뭐 먹을 때 손을 씻는다든지 이게 성결이 아닙니다. 이게 정결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 성결케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대요. 정결 의식이래요. 그래서 클린징해서 자기가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너희 제자들은 왜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그냥 외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자꾸만 성결하다 정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너의 전통, 트레디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통을 바꿔버려서 대치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전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전통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거 죄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전통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외적인 어떤 퍼포먼스, 외적으로 뭔가 클리셰나 리추얼 이런 거 의식 같은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어떤 외적인 것, 어떤 정결케 하는 것도 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어떤 외적이나 뭐 리추얼이나 뭐 의식, 제사 의식 같은 건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제 그건 다 풀필되고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 구약의 전통 때문에 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정말 내적인 정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Inner holiness, inner consecration, 내적인 정결. 하나님은 손을 씻고 뭐 이런 거 정결하고 이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런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불의로부터 깨끗게 해주신다.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If we confess our sin,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자백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관계보다 교제겠죠. 교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또한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케 되어지는 삶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이끄신다. 홀리네스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도 보고 레위기에서 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라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하세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 어떻게 요즘에 내가 성경 안 보는 걸 알고 이 목사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말을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근데 너희가 알고니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것, 성화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깨끗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쭉 좀 있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장에서 1장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자백할 때 클린즈 해준대.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고백할 때, confess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obey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해주신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여러분, 순종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분들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이는, 순종함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건 아닌데,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또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너의 영혼을 깨끗해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우리 순종함으로 깨끗한 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구체적인 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되지 않으면 순종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성화의 삶에서 그 상황에서 그때는 이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면 이제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다시 성화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되고 성결케 되어지는 모습이겠죠. 오늘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나. 여기서 보면 기이한 일들, 뭐 wonder, 영어로 어떤 성경은 wonder, 기적, 뭐 amazing things, 기이한 것들, 뭐 이렇게들 번역들 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 amazing thing, 기이한 일, 놀란 wonder, wondrous things, 뭐 이런 그런 것들, 하나님 기이한 것, 기적 같은 것들을 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너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하나, 거룩한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안 됐을 때는 고백하시면 됩니다.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보고 회개하라는 게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쁘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실제로 알기를 원하세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이시면서, 죽이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한 대상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말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보죠. 끊임없이 내가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말을 안 들어도 순종 안 해도 끊임없이 보내다 결국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sacrificial love라는 거예요. That was his sacrificial love. that he sent his only one and only son. 그게 그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결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이 이 성결된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말씀을 많이 읽겠어요? 적게 읽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 하루에 2시간, 3시간 막 하루 종일 볼 때도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는 하루 종일 봅니다.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 예전에 제가 기도를,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할 때는 4시간, 5시간도 기도했어요. 개척할 때. 여러분, 5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 기도가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가 노동인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제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착각했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읽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홀리한 목사가 아닌가 착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어느 날 베드로전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여, 아무리 성경 많이 보고 기도를 해도 여기까지 안 되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순종이 가르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다 사랑하지만 누군가가 싫은 거예요. 누군가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보면서, 아, 난 아직 거룩하지 못한 목사구나. 지금도 저는 제 자신이 거룩한, 죄송합니다, 거룩하다라고 저는 자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참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은 사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나는 거룩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박윤선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80살이 넘으셔서 한 말씀이 있으세요. 나는 80 묵은 죄인이다. 80년 묵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80이 넘어서 나는 80년 묵은 죄인이다. 근데 내가 좀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I am t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주님 쫓을 때, 주님 따라갈 때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할 것입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희생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죄와 타협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죄의 은혜,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으며 주의 사랑에,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